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동정심을 잃지 않았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당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고통과 고난에서 면제를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가, 이런 그 인간의 삶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우주적인 그런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신비, 왜 땅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아픔이 존재하는가,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조사한 뒤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줘요. 근데 그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개인에게도 상당히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구속, 인류 구속, 그 다음에 창조물의 구속, 이런 그 넓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설명이 온 창조 세상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고통과 슬픔이 반드시 이제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를 뭐 목사든 아니면 어떤 형제 자매님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미 있게 개인적 차원에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또 동시에 왜 온 창조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파이퍼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개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그 다음에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서 그래서 온 창조 세상이 지금 쉬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개개인의 그 고난의 문제 위로하는 거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걸 잘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욥기 같은 걸 설명을 하고 참 잘하는데 근데 이제 개인의 그 고통 문제나 이런 걸 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뭐 본인 자신이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고통 얘기하는 거예요. 못한 그런 경우 사실 대답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이 서신서를 읽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온 창조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쉬는 가운데 있는가 이것도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한 사람만큼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몸으로 직접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고통과 그 다음에 고난을 가져와서 이야기해도 본인이 당한 그 고통과 고난 이거를 승화시켜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나는 왜 사도 바울을 사랑하냐, 고통과 고난의 이런 모든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커다란 그런 관점에서 정말 잘 소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또 본인이 당한 이런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 통해 성도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내가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읽었는데 14장에 나와있는 말씀을 조금 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제 11장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호칭을 이제 받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따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가서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저 후에 이제 터키 지방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거기를 방문한 내용이 13장에 나오고 14장에는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6절에 가서 보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루스드라하고 더베 이런 주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여기 8절부터 이제 19절에는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몸이 허약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고쳐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소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화환을 가져오고 이 신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저지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가운데 19절 가서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부분에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목적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 이 병을 고쳐줬다니 그냥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소를 잡아 바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에 맞춰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갖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20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그를 둘러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보는 가운데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다시 떠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떠나서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다가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했어요.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고 사람들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된 이런 모든 일들 이걸 지금 환난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환난까지도 겪으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 교회에 지도자들을 이제 세웠어요. 이게 세운 게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세우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난이 와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여기 나오는 환난이란 말은 트리뷸레이션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7년 환난기 이야기할 때 거기 나오는 환난도 트리뷸레이션이에요. 이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냐.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년 환난기를 통과한다. 이 구절을 갖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7년 환난기의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 그렇죠?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7년 환난기라고 하는 그때 그 환난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렇죠? 특별한 기간에 적그리스도나 이런 그 특별한 무리들에 의해서 온 인류에게 이렇게 이제 닥치게 되는 이 특별한 그런 환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환란하고 여기 나오는 많은 환란을 두 개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환란 통과서를 지지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 나오는 환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받아야 될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7년 환란계 그런 환란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평이하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죠? 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일이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게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그런 사항들을 약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끼를 던져갖고 말 그대로 번영복음이라는 그런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이 이제 모아요. 그 모은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도 하고 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을 바꾸는 전략을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을 너무나 평이하게, 그래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많은 환란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예, 이와 같은 거를 평이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한 교회에 다니면 병이 나도 얘기를 못합니다. 병이 나도 이게 다 병 걸리고 뭐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저주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해야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 하나 걸려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그런데 귀신 쫓는데 뭐 해갖고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자, 근데 그 아들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죽었어요. 차 사고가 나서. 자, 그럼 이거 여러분 그런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저주죠.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사랑하는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죽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만사형통하는 그런 거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고서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가서 보니까 성경이 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면제가 되지 않다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 교회 다니고 뭐 대접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고 그럴 때는 안 보였는데 본인 자신에게 이와 같은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때 악한 일이 이제 생기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깊이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 성경을 편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더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 생기는 게 전혀 면제가 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이란 말은 영어로 persecu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의로운 일을 할 때 반드시 이제 핍박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바울이 가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에게 고통과 환란이 다가오면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에게 발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늘 아까 지금 읽은 사도행전 행정 그 14장의 말씀, 우리가 많은 환란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야고보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드로가 했던 내용, 베드로전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5절에서 7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 이게 금광석을 캐오면은 그게 그냥 100% 금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심지어 여섯 번, 일곱 번을 재련을 해야, 찌꺼기 다 버리고 나야 그래야 순수한 은이 되듯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당시에 네로라고 한 사람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시련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잘못돼갖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당시에 비하면 나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위로를 받으세요. 그 당시에 비하면 나은 거다. 여기 지금 용광로에서 재련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저와 여러분이 실험받는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긴 엄청 받지만. 여기 4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 이런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라.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이렇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서 기뻐해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미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하도다. 그리스도인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잘못 때문에 이렇게 비방받고 핍박받으면 그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하는 것 때문에 괜히 트집을 걸고, 그리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1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한 자로 고난을 받진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서 면제되는 일,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고난, 그래서 번영복음을, 이 파이퍼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번영복음 와서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거, 아니 파이퍼가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몇 개 에피소드도 여러 개 했는데 에피소드 중에 많이 한 게 이 번영복음,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 사람 속이는 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이제 오는데 하나님이랑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출연해갖고는 그러고는 너희 죄 때문에 너희 한번 고통의 맛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것,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와 그 다음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 가서 보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포인트, 약속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의사하고 뭐 이렇게 진료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도 그 어포인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 이거는 창세전부터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를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국가적 고난, 또 교회적 고난,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가 교회거든요. 교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이 믿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이와 같은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 여기 여름철이나 이렇게 운전할 때는 이게 녹색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이제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세상을 내다보면 녹색 렌즈를 끼고 보면 다 녹색으로 보이고, 그렇죠? 빨간색 렌즈를 끼고 보면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렌즈, 그렇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개개인이 자신의 고난을 한번 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영원한 선, 우리에게 영원토록 좋은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그 목적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고난을 바라보는 거, 이런 연습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내용이 뭐냐.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 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너희가 잘 견디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너희를 자랑을 한다.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좀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다. 이걸 다 피해 나가고 하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개개인에게 닥쳐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돼도 이런 문제가 닥친다는 것, 이걸 이제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무슨 이야기하냐. 왜 온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 자,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온 세상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신음이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장 1절 가서 보면, 이 7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이 사망의 보면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느냐. 이거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제 전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서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죄 때문에 정죄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죄 때문에 정죄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과거의 모든 죄, 그렇죠? 지금 모든 죄, 앞으로의 모든 죄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퍼펙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 이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는 그러고서는 17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냐. 입양을 통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이 존귀함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녀, 아이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으면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뭐 얼마가 되든 남아있으면 아이들 주잖아요. 그 상속하라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근데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상속자다. 예수님의 온 우주 만물, 이거에 이제 상속자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참여하는 공동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쭉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오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 오늘 저도 다시 한번 넣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오면 이게 당연한 거다. 왜 그러냐? 이 고난에 참여해야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18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신음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20절 가서 보니까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거다. 여기 뭐 헛된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고래도 죽고 사자도 죽고 개미도 죽고 뱀도 죽고 다 죽습니다.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그렇죠? 이게 헛된 것에 여기 이제 복종하게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 다시 말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 이 창조 세상도 같이 신음하며 고통받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게 희망이 없도록 만든 게 아니고 소망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앞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22절 그래서 이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과 같은 그 자녀의 이와 같은 그 참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이 창조 세상도 그렇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온 우주 공간, 뭐 우주 공간이라 해도 이런 창조물이 사는 데는 지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온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신음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서 온 창조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있기 전, 있을 때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신음을 겪고 또 신음을 참아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12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전에 한 7년 전쯤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려와서 모든 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거든요. 온 창조 세상이 말은 못해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통과 고난과 핍박 받아야 되고 또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더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신음이다. 야,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사는 것 자체가 신음이다. 오늘 우리 정수진 형제님, 이것도 우리 부부가 이제 그냥 일 끝내고 그러고서 오셨는데 오늘도 신음 많이 하고 오셨죠? 일하시면서 신음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저도 신음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홍승대 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보니까 다 사는 것 자체가 신음이다. 참 이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아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두고두고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음도 당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이럴 때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왜 내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냐? 이 바울이라고 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 이런 거 당할 때 가서 읽으면은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상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신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조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0에서 이제 22절 다시 말해 창조 세상이 헛된 것에 이제 굴복하게 됐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났을 때 성경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겠다고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이런 일을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내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시겠다고 그런 일 하시겠다고 한 그런 일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것과 같은 그 규약에 따라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보내시고 온 창조 세상이 부패와 타락과 그 다음에 헛된 것에 속박 아래 놓이게 그렇게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반역을 했어요. 그 인간의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창조 세상을 만들고 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이와 같은 그 창조 세상, 이 자연계의 그 아름다움을 결국은 이제 해체해버렸다. 망가뜨려 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 이런 거 상상하지 못했어요. 무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전체 감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50년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복제하는 인간 복제 이런 거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 뭐 예를 들어 지금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이제 오게 되면 그러면 666의 표를 받든지 짐승의 이런 표를 받든지 뭐 이런 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얘기는 온 세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갖추어져야 그런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뭐 옛날에 이렇게 뭐 손에다가 해서 뭐 장부 쓰고 이런 방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지금 가능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정말 뭐라 그럴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아,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제 이걸 살면서 정말 전 세대 사람들은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고통과 고난 이런 걸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요 근래에는. 아니 도대체 이거 미국하고 중국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떻게 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도와줘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더니 또 그냥 해서 온 세상을 공산주의로 만들겠다고 저렇게 들고 일어나갖고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뒤죽박죽으로. 그렇죠? 근데 저게 저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예수님 다가오는 그런 때가 되면 요 근래 한번 미국에서 폭동, 흑인 이런 문제로 또 폭동이 일어나는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야, 세상에서 그렇게 제일 잘 산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냥 약한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서 그냥 잡아먹고 약탈해가고 여러분 그냥 약탈해가고 뭐 무고한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대통령이 그냥 연방정부 군인까지 데려다가 해서 다 진압하겠다 그러고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막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생기고 이 대한민국은 또 완전히 좌경화돼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는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참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정말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특별히 가속화되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영적인 것과 같은 거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절정을 향하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퍼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질문은 이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뭐 영적인 죄 아니면 도덕적인 죄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죄를 졌는데 왜 이 세상이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느냐. 이게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졌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차원의 일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일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일이면 그런 방향으로 뭐 영을 괴롭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왜 온 창조 세상이 그냥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악한 행위인데, 마음속의 행위인데 왜 하나님은 이 창조 세상에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죠? 마음속에 아니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지운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종류의 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좋은데 왜 온 우주 공간에 특별히 지구상에 있는 창조 세상에 물리적인 고통,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걸 허락하시는가.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예, 창조 세상이 이 헛된 것에 속박된 거, 이렇게 속박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온 창조 세상의 물리적 고통, 지금 여러분 북극에 얼음이다 녹고 그래갖고 북극 곰들이 그냥 떠다니고 살려달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북극 곰들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예, 이렇게 온 창조 세상이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저지른 그 죄, 이 죄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추한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 그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극악무도한 반역행위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의 죄들이 영혼의 고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죄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파이퍼가 얘기하는 죄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죄다. 맞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그것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는 게 그게 죄인데, 이런 거 지우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면 온 세상이 지금 불법 행위 이걸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름다운 창조자 온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 무시를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엄청난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영적인 고통 이런 건 느끼지 못하면서도 몸에 요만한 가시 하나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다고 느껴요. 그렇죠? 굉장히 아프다고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그 불법 행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이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온 창조 세상이 신음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우리 손이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 이렇게 아픈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게 가시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이 우리 보러 느껴보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창조 세상이 고통을 당해요. 사자가 고통을 당해요. 살 데가 없어요. 그렇죠? 얼룩말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개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 사람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번에 그 무고한 흑인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또 막 약탈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그 물리적인 고통, 아픔 이런 거 이제 당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 죄는 이처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라고 그런 사건의 당사자나 개나 소나 말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약육강식 이런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당하면 신음당할 때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뭔가 아픈 거 이런 거 직접 보거나 하는 거 아니면 사람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참 파이퍼는 머리가 참 비상해요. 이런 거 설명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게 보통 한국 사람들 저같이 이렇게 단순한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이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심각한 거다. 그래서 자연계가 파괴가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프고 이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런 게 없으면 못 느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려놓는 그런 일,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redeem, redemption,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걸 하는데 드는 비용이 결코 싸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비용이 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드려야,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 창조 세상이 신흥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일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물론 공짜지만, 참 멋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온 세상의 고통과 고난, 신음, 이게 왜 생기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바울이 본인이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고난을 겪었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고통을 겪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도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장 3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가 왜 나오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온 세상 모든 것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다는 이런 사실을 다 설명하고, 또 자기도 그 온 세상의 일환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롭게 선포하는 자로서 무지무지한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너무너무 풍성하게 주시니까, 오히려 그 위로를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퍼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여기 1장 6절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를 읽으면, 왜 이 창조 세상이 이렇게 신음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커다란 그런 그림 속에서 잘 제시가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들고 맨 앞장서서 나가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도 전혀 컴플레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승화를 시켜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배은망덕한 자들이잖아요. 배은망덕한. 아, 이 사람들을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이퍼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세상에서 가능하냐. 그렇죠? 이런 사람을 찾아본다는 게 세상에서 가능하냐. 이 하나님의 그 고통의 신비, 그렇죠? 신음하는 그 온 창조물의 신비, 본인도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걸 승화시켜서 자기를 심지어 배반까지 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편지를 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바울을 보니,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해하고 스스로와 같은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남을 위로할 줄 알고, 남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알고, 남에게 동정심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내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해서 좋아한다. 조금 아까 우리 윤경 형제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술 이제 받았는데 담낭을 다 절개했다 그럽니다. 처음에 돌만 꺼내내는 줄 알았더니 의사가 다 잘라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난생 처음 전신 마취를 하고 했는데 아마 2, 3일쯤 지나야 아픔과 이런 게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전화를 했다고. 참 뭐라고 제가 이게 지금 온 창조 세상이 지금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담낭에 여기에 돌이 생겨갖고 그래서 결국은 잘라내고 그래서 아니고 잘라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쓸데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쓸데없이 그래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건물에 이렇게 실무하시는 우리 교회 대표 리더 있는 그런 방에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강준 형제님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자. 이강준 형제님이 아마 지난 한 몇 달 동안 한 8kg 뭐 체중도 줄고 그다음에 고관절이 아프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제 구로병원에 갔더니 당장 이거 염증 이거 제거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하려니까 아마 피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또 그렇게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못하고 그리고 먼저 간 수치가 이렇게 높은지 이거 먼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이강준 형제님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게 무슨 악을 저지를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렇잖아요.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고 교장 선생으로 일을 하며 또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일찍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가 한 75세 이렇게 되셔갖고 좀 쉴만한 이런 나이에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잖아. 이게 고통하는 거고 신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죄라고 하는 걸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다 이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윤계영 형제님 또 이강준 형제님 이렇게 금방 이렇게 수술도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분들 얼굴도 그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